VOA 세계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철수 결정을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가 더 오래 있더라도 아프간 정부군 또는 정부가 회복력을 갖추거나 자력으로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20년이나 흐른 전쟁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더라면 탈레반의 장악을 막기 위해 미군 파병을 더 늘려야 했다며 이는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군이 철수하지 않았다면 가장 좋게 전망하더라도 탈레반과의 교착 상태에서 무한정 아프간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지난주 기준 100여 명의 미국민이 아프간에 체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비록 주요 대피 작전은 종료됐지만 아프간에 남아있는 미국민뿐 아니라 아프간 주민 그리고 동맹과 우방국 시민들이 아프간을 떠나고자 결정한다면 미국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돕기 위한 각국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어제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아프간 국민 지원 회의에서 아프간 국민들에게는 당장 생명줄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는 단순히 무엇을 줄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닌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아프간인 1,100만 명에 대한 식량과 의료, 피난처와 기타 필수 지원품을 제공하기 위해 약 6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10억 달러를 넘는 관대한 기여금을 받았다면서도 국제사회가 아프간 국민들에게 약속한 구호 내역을 충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피즐리 유엔 세계 식량계획 WFP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아프간 전체 국민 3명 가운데 1명인 약 1,400만 명이 아사 직전 상태에 있다며 이 같은 수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헨리에타 폰의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올해 최소 100만 명의 아동이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료조치 없이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브릴 헤인즈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소말리아와 예멘, 시리아와 이라크가 아프가니스탄보다 테러 조직이 준동할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정보국 CIA 등 미국의 18개 정보기관 업무를 관장하는 헤인즈 국장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강연에서 미군의 아프간 철군으로 알카에다나 ISIS 등 국제 테러 조직이 다시 재결성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미국 본토 관점에서 아프가니스탄은 국제 테러 조직 위협의 최우선 명단에 들어있지 않다며 오히려 소말리아와 예멘,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IS 활동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0년 전 9.11 테러와 비교할 때 국제 테러 조직의 미 본토 위협은 크게 줄어든 상태라며 테러 조직의 미 본토 공격 역량을 약화시킨 미국 정부의 막대한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현재 아프간에 대한 정보 수집 역량이 미군 철수와 아프간 정부 붕괴에 따라 사라진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해 꽤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보 당국의 최우선 초점은 아프가니스탄 내 테러 조직의 재결성 가능성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핵 협상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만남 뒤 세 나라는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며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뚜렷한 성과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한 우리의 많은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들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연계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가 완벽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나코시 다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열리는 이번 북핵수석대표회의는 세 나라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최신 북한 정세를 교환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성키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에 대한 도발이라기보다는 무기체계 강화의 일환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주민들의 식량을 뺏는 행위라고 국제인권단체가 비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함경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 18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성킴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협력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킴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14일 도쿄의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미한일 북핵수석대표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북한이 다양한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까지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완벽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성김 특별대표는 최근 북한 상황은 동맹국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미국과 한일 두 동맹국과의 관계는 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과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성김 특별대표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시키기 위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이후에도 또 지속적으로 이런 유사 발사 행위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상황이 더 경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화 모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좀 더 대화 유도를 위한 발언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수석대표 회의 역시도 지나친 그 반응보다는 신중하고 좀 더 절제된 방식의 반응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기 위한 노력을 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이 문제가 부각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평가받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미국 측이 반응을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 북핵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미한일 공조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 북핵수석대표인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모두 발언을 통해 3국 간 협력은 비핵화 등 북한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나코시 국장은 미한일 협의에서 3국 협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일본 측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는 관측입니다.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보다 순항미사일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순항미사일에 발표된 사거리가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1500km라는 점에서 일본 측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일본 측은 이와 함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고 미한 정부의 협력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미한일 북핵수석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6월 21일 서울 회동 이후 약 석 달 만입니다. 미한일 북핵수석협의와는 별도로 성김 특별대표와 노규덕 본부장은 도쿄 제국호텔에서 양국 수석협의도 가졌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협의 후 한국 언론 매체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인도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미국은 접근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또 특정 남북 간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한 협력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를 모색하는데도 열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성김 특별대표의 발언으로 미루어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 이런 부분을 인도적 지원과 연계해서도 불편해해왔거든요. 따라서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원칙이 바뀌었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관되게 이야기해온 바와 같이 인도적 지원만큼은 미국의 접근과 모니터링을 전제로 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반복했다고 보고요.
노규덕 본부장은 미한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과 관련해 양국은 최근 1년의 협의를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바 있다며 두 나라는 북한이 호응할 경우 즉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갖춰놓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은 북한과의 신뢰 구축 조치와 신뢰 구축에 북한이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며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창의적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고 이런 노력에 대한 북한 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한 공동으로 추진 중인 대북 인도적 사업과 관련해 실무 차원의 세부 협의가 남아있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머지않은 장래에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북핵 수석 대표들은 앞서 지난달 서울과 워싱턴 DC에서 연이어 만나며 대북 지원을 논의했고 인도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로 감염병 방역, 식수, 위생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4일 저녁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15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더불어 내년 수교 30도를 맞는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이런 행동은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최근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북 외교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13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에서 북한과 어느 시점에 외교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Our position has not changed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We remain prepared to engage with DPRK toward our objective.
미국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여전히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피에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미국과 동맹들, 파병된 군인들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할 세밀하게 조율된 실용적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제안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것이며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보도는 인지하고 있지만 이번 발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사안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전날 성명과 같은 내용을 국방부의 입장으로 대신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monitor the situation and we're absolutely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미국은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동맹과 영내 파트너들과도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진 않았지만 이 활동은 군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집중과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을 강조한다면서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커비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차이점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They pack a smaller payload, but they can be much more precise in their targeting.
탄도미사일과 비교해 순항미사일은 더 작은 크기의 탄두를 탑재하지만 다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정확성은 훨씬 더 높다는 설명입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 관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it's yet another reminder that you know diplomatic engagement is the only way to reach sustainable peace and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n the peninsula.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어 순항미사일의 전략 무기화 가능성 등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질문에 이런 실험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한반도 긴장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외교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발표에 대해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행동에 참여하려는 국제적 노력과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U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며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며 대화를 위한 환경을 훼손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는 이어 북한이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외교를 위한 준비에 건설적으로 반응하고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외교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EU는 북한이 영내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포기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에 대한 도발이라기보다는 무기체계 강화의 일환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바이든 정부가 지금까지 펼쳐온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을 직접 겨냥한 행보는 아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990년대 북한과 제네바 핵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13일 VOA에 이번 발사는 미국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계속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was less a matter of sending a message to the United States. Then it was a continuing effort by North Korea to expand and diversify its nuclear capability.
아이론 전 특보는 이번에 시험 발사한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가 1,500km로 꽤 긴 편이며 북한이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는 능력이 상당히 보강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13일 VOA에 북한의 의도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도 기본적인 답은 북한이 계속해서 자국군 역량을 현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implest explanation at the very basic is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try to modernize its military capabilities and this may have been simply a test.
맥스웰 연구원은 이번 순항미사일 시험은 그저 북한이 미사일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거친 것일 수 있다며 가장 간단한 답이 되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이번 북한의 시험 발사를 도발이라기보다는 도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상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매우 미묘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a very subtle message. it's obviously, I don't think they would consider it as a provocation. Certainly the Biden administration does not really consider it as a provocation. It may be a reminder that there is still, you know, there'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테리 연구원은 북한도 바이든 정부도 이번 시험 발사를 도발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직후인 14일 일본에서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전직 협상가들은 세 나라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을 조언했습니다.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13일 VOA에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we should avoid making a political connection, which isn't particularly useful to us. If we're meeting with our allies to talk about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we should continue to do that. And a test of a cruise missile should not alter that.
갈루치 전 특사는 따라서 순항 미사일 발사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세 나라가 당초 논의하려 했던 대북 인도주의 지원 문제를 계획대로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론 전 특보도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가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탈선시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cruise missile test will, I believe, increase efforts to try to get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I don't think this test
북한과 협상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며 이번 시험 발사는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아이론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현재 매우 분별력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해 일방적인 큰 양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접근법이라는 지적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현재의 대북 접근법을 계속하는 이외에 미국에 별다른 선택권이 많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a lot of choice right now but to continue the current approach. And the current approach consists of keeping pressure on North Korea. Trying to maintain a strong deterrent, enhancing joint readiness with our Korean and Japanese allies.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을 압박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공동의 준비 태세와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며 북한이 준비됐을 때를 대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현재 접근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미국이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현재의 접근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 don't really have any advice for the United States beyond what they are already doing to keep the door open to talks to indicate there can be flexibility in terms of the approach.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는 일방적인 대북 제재 완화는 없지만 제재 완화가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고 북한의 행동에 상응해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놀랍지도 않고 김정은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박을 고조하는 기존의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rankly, right now, with Biden's policy, we're seeing the downside of not pursuing sanctions. These are the consequences of the engagement-only policy.
루지에로 전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8개월간 북한에 무제한의 자유를 줬다며 현재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제재를 추진하지 않는 데 대한 부정적 면을 보고 있으며 이것이 오직 관여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제르 전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임기 첫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과 함께 한반도 군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 신문은 13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을 신속히 전하며 이번 시험 발사는 유엔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한반도에서 점점 더 강력한 무기가 개발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6개월 만에 실시된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군비 연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새로운 조짐이라는 겁니다. 신문은 특히 북한의 이번 시험이 한국의 자체적 군비 증강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 데 주목했습니다. 국제적 협상이 북한의 무기고 증가를 막는데 거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지난달 첫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는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문은 미국이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이른바 미사일 지침을 완화한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지난 3월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인 탄두 중량이 최대 3톤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의 맞대응 무기 증강은 두 나라 군대가 각각 더 멀리 날 수 있고 더 강력한 파괴력을 전달하며 요격도 더 어려운 점점 더 강력한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몇 달 만에 미사일 시험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매우 의의가 있는 전략무기라고 표현한 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키판다 한혜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북한은 전략적이라는 단어를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완곡어구로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사정거리와 전략적 무기라고 묘사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쏘아올린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1,500km를 비행했다고 한 것은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를 타격할 역량을 갖췄다는 것이고 전략적 무기라는 북한의 설명은 이 무기들이 북한 핵무기고의 일부가 될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매체는 북한은 종종 군사적 움직임을 위해 도발적인 순간을 선택한다며 이번 시험 발사는 약 2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으로 북한을 돌아오게 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한이 진지하게 다뤄줘야 하며 북한은 핵 프로그램 축소는커녕 중단에 대한 새로운 약속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의 곧 새로 들어설 차기 정부에 북한의 대립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신형 미사일을 상당한 의의가 있는 전략적 무기라고 표현한 것은 이 무기들이 핵탄두 탑재 의도를 갖고 개발된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소의 차두현 연구원은 동시에 순항미사일은 분명히 미국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목표를 둔 것이라면서도 이번 시험은 북한이 더 도발적인 무기 시스템으로 고심하고 있을 뿐 많은 반응을 끌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중대한 것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교수를 인용해 올해 들어 실시된 북한의 미사일 실험들은 북한의 기술적 성과라면서도 완전히 예측된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주민들의 식량을 뺏는 행위라고 국제인권단체가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도 북한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빼돌려 무기 개발에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 워치는 13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판하며 이 같은 행위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로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 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모든 미사일 시험은 북한 주민들의 입으로 들어갈 식량을 뺏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 일가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 통치에 의해 촉진되는 북한 내 희소한 자원의 전용을 심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과 같은 끔찍한 독재 정권 하에서만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생필품 자금을 1인 통치를 찬양하기 위한 군수 사업에 매우 부적절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무엇보다 미사일과 핵실험을 우선시하는 김정은의 결정으로 초래된 굶주림과 질병으로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슐티 대표는 1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또다시 미사일 시험을 벌인 것이 놀랍지 않다면서 북한 정권과 엘리트층에 속하지 않은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현재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 부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ost North Koreans that are not part of the regime's elite face chronic hunger.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한국을 위협하고 지역을 불안정시키는 핵무기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빼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슐티 대표는 한국 정부의 조사 자료를 인용하며 북한이 미사일 하나를 발사하는데 대략 8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1,900만 북한 주민들을 1년 먹여 살리는데 충분한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슐티 대표는 북한 정권의 최신 미사일 발사 시험은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무모하고 자국민들에게 잔혹한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북한의 엘리트층이 이렇게 잔인한 독재자를 겪을 만큼 겪었다고 결정할 때까지 이어질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미사일 시험은 북한 내 인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의 상당 부분이 무기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에게 식량 안보와 보건의료 그리고 홍수 등 자연재해 복구 노력은 우선순위가 낮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현재 북한이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두 달치 식량이 부족하고 이는 북한 인구의 약 절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적어도 북한 주민 900만 명이 깨끗한 물과 위생이 부족한 상태라고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 당국이 경제와 농업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내놓는 성명들을 점점 더 믿기 어려워진다고 비판했습니다.
It becomes harder to believe when North Korean officials make statements about their attention to the economy.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겠다고 공언했지만 주민들은 명백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북한 정권이 무기 장비와 미사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코엔 전 부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북한을 돕고자 하는 인도주의 지원단체와 다른 나라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기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한규입니다.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 등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심각한 문제라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영변 원심불리기 농축시설에서 냉각장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움직임도 공개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의 새로운 가동 징후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3일 IAEA 정기이사회 개막에 맞춰 공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활동이 계속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13일부터 17일까지 정기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핵활동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발표한 연례총회 보고서에서 공개된 내용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먼저 2021년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방사화학실험실의 가동 징후가 있었으며 이 기간은 북한이 이전에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데 걸린다고 밝혔던 기간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1년 7월 초부터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가 나타났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최근 영변 원심불리기 농축시설에서 냉각장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움직임도 공개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말 공개된 보고서에서 규칙적인 차량의 움직임이 관찰됐지만 영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은 한동안 가동되지 않은 상태라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북한이 이 시설에서 냉각 장치들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런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그로시 사무총장은 강선 단지에서 계속되는 활동 징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건설 중인 경수로 내부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징후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에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핵확산 금지조약 안전조치 협정을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IAEA 사찰단 부재 기간 중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AEA와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검증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자로 재가동 등 최근 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 수준이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갔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여러 시설에서 많은 활동이 진행되는 정황을 보고서가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IAEA 사찰단의 현장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확한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would say that the reports are clear in indicating that we see many activities ongoing in different sites.
그로시 사무총장은 분명한 것은 북한 핵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며 계속되고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AEA는 북한 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사찰단이 2009년 4월 북한에서 추방된 후 북한 핵시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핵 프로그램 감시를 위해 공개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고해상도 상업위성 이미지 수집과 분석을 확대했다고 IAEA는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 특사 지명과 인준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전망했습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아프간 철수와 코로나 대응 등 국제 현안에 집중하고 있고 또 상원에서는 첨예한 당파적 대립으로 대사 지명자들의 인준 절차가 거의 중단돼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특사는 1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인권 특사 지명과 인준 과정이 주요 국제 현안과 상원 내 복잡한 변수로 인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재확인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북한 인권 특사가 분명히 지명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우선 사안임을 분명히 했지만 상원 인준 절차의 불안정성과 여러 잠재적 문제들로 북한 인권 특사 인준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가장 중요한 대사 직책 중 하나인 람 이메뉴엘 주일 대사와 니콜라스 본스 주중 대사 지명조차 백악관이 지난달 20일에야 발표한 점과 상원 인준이 필요한 국무부 고위직이 256명에 달해 상원 외교위가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상원 외교위가 직면한 아프간 철수와 신종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등 주요 외교 현안을 동시에 다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또 최근 미국 의회 내 험악한 당파적 견해차로 상원의 원활한 업무가 더 어려워졌고 특히 난해한 규정으로 의원 개개인이 지명 후보의 인준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악화된 정치 기류에서 인준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러시아와 독일 등 유럽을 잇는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 사업에 대한 미국의 오랜 제재를 해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대부분의 대사직 인준 표결을 반대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13일 VOA에 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it becomes serious because anything, you know, the Senate has a lot of business to deal with.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 누군가가 이 일을 맡고 있다면 과정이 더디게 돼 상황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모든 과정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명한 외교 고위직 60여 명 가운데 12일 현재 상원 인준을 통과한 인사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와 맨 살라자르 멕시코 대사 등 2명에 불과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 같은 시기 최종 인준을 받은 대사가 50명, 오바마 전 행정부는 56명,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명에 달했던 것과 크게 대비됩니다. 킹 전 특사는 자신의 경우 2009년 5월 말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으로부터 특사 제의를 받은 후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쳐 9월 말 지명이 공식 발표된 뒤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 11월 말에 취임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며 이는 다른 지명자와 비교하면 빠른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북한 인권 법안을 상원에서 최초 발의하는 등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샘 브라운백 상원 의원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할 때까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인준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클린턴 국무장관이 특사 지명을 앞당기면서 자신의 인준 절차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브라운백 의원이 당시 클린턴 장관과 대화와 소환을 주고받는 등 빠르게 소통한 게 북한 인권 특사 지명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The one thing that was helpful about Brownback is that he was in communication with Secretary Clinton.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자신은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이 예정보다 늦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북한 인권 특사 후보를 선정해 신원조회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possible that they have. It would not surprise me if there's actually someone that's being
아프가니스탄과 다른 외교 현안들이 클린턴 전 장관이 취임했을 때보다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국 외교협회에 따르면 행정부 내 특사와 특별대표, 조정관 직책 55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는 성김 대북 특별대표 등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민간단체인 파트너십 포 퍼블릭 서비스가 공동 운영하는 사이트는 상원 인준이 필요한 1200개 정부 직책 중 800개를 확인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현재 353명을 지명했고 이 가운데 127명이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뉴스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법원 출석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9일 사전 심리를 위한 문철명의 법원 출석일을 오는 11월 4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7월 21일에서 이달 13일로 한 차례 연기됐던 사전 심리는 한 번 더 날짜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과 문철명의 변호인은 9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양측 모두 증거자료를 준비하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합의를 이뤘다며 사전 심리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으며 지난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이후 지난 5월 13일 화상 연결 방식으로 열린 인정신문의 모습을 드러낸 문철명은 자신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탈북 여성 권수정 씨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권수정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유방암 19년도에 수술을 했어요. 아예 한쪽 가슴 다 드러냈거든요. 조금 무서웠죠. 초기라 하는데도 림파에 붙었다 하니까 이 림파에 전입되고 하면 빠르다 하더라고요.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마감할 인생이었나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었지만 삶에 대한 간절함이 달랐습니다. 사람 대접만이라도 받기를 바랬던 오래전과 달랐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고 이제 여자로서 사랑도 받으며 평범하게 보통 사람으로 살아보는가 싶었는데 마흔을 넘기고 찾아온 소중한 행복을 잃을까 가슴 철렁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지만 암덩어리가 전이가 빠른 곳에 발생했다는 말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또 한 번 찾아온 인생의 위기. 가족들도 함께 그 시간을 지났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남편하고 동생이 엄청 울었대요. 엄청 울었대요.
가슴 한쪽을 드러냈고 약 부작용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강을 회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니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누리고 있는 삶의 행복과 기회를 혼자 움켜쥐지 말고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수정 씨는 탈북민 자매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태국에 있을 때 같이 온 애들인데 제가 좀 사연이 많아요. 애들이 진짜 가난하게 출발을 해서 엄마가 딸 셋을 데리고 가난하게 출발을 했는데 제가 그때 태국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재판이 있어야 재판을 내야만이 한국으로 올 수가 있어요. 재판 네. 공동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네. 엄마가 가난하게 떠나다니까 제가 그 세 명이 재판 돈을 내가 다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걔 엄마도 항상 나는 너에게 너무 고마운 게 많다는 소리. 언니가 그 돈 안 내줬으면 되겠니까 태국에서 그 감옥에서 그 돈을 갚고 일을 해서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돈을 세 명 어른 세 명 애기 한 명이었는데 그 돈을 다 내줬는데 그게 항상 감사함이 있는데 엄마가 북한 사람이 목을 눌러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오기 시작을 했어요. 19년 전 제가 한 명 데려오고 또 한 명 데려오고 유학을 데려오고 이제 막내는 이제 입양을 데려오고
태국에서 만난 탈북민 가족 딸 셋을 홀로 데리고 온 가난한 이 여성은 불행한 죽음을 당했고 이 여성의 세 딸들은 흩어져 살았는데요. 수정 씨가 미국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늦둥이를 본 거지. 중국에서 팔려오다 나니까 그러니까 언니들하고 23살, 25살 차이가 나요. 막내가. 근데 큰 동생은 결혼해서 애 둘 낳았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제 남편 보고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애들 데리고 오자고 망명이 된다 해서 망명을 들어왔는데 이제 지금 망명으로 신청 중인데 그때 서류는 다 집어넣긴 넣었거든요. 네, 한국에서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둘째는 저 필리핀에 그 회사를 다녔어요. 필리핀에. 그러니까 제가 떨어져 살지 말고 우리가 나도 부모 없고 형제 없고 하는데 우리가 뭐 피를 나눴으면 형제인 가고 우리 다 같이 힘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뭉쳐가서 살자고 제 남편하고 운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데리고 온 거죠. 한국에서 데려오고 필리핀에 있는 동생을 또 데려오고 그리고 신랑이 필리핀에 있는 동생을 수폰을 해서 회사에
남편 회사의 도움으로 한국과 필리핀으로 흩어졌던 자매들을 모았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일을 도우며 미국인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보고 배웠기에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일을 해봤지만은 미국에서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신랑 회사에 가면 신랑 회사 직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회사 택배를 일을 하다가 시간이 되지 않아요. 제가 하던 일들 그냥 거기서 스탑을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 발을 바꿔서 하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또 다시 인터넷을 다시 정리를 해서 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 너무 자본주의를 보기가 너무 그 냉정하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대신 그만한 값은 받지 않아요. 저 시간비가 얼마나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가난하다면은 네가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가난은 부끄러운 거라고 이런 저는 한국에 와서도 그렇지만은 미국에 와서도 가난은 너 자체 부끄러운 거라고 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땀과 노력의 결실은 맺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단단히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집까지 있고 뭐 저는 그런 데서 이제 가난해 너네 이 땅에 와서 돈 못 먹고 살다가 너는 너 스스로가 게으른 거라고 가난 자식한테 물려줄 일이 있는 거 가난이 지겨서 했으면 악착같이 살아야지 미국에 와서 가난한 돈 없다지 않아 그건 창피한 거라고 저는 로고쇼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뒷구리는 한번 뒷골에서도 한번 점프해서 서봐. 일어서봐.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고 있는 탈북민 자매들. 남편은 자매들에게 열심히 일을 가르쳤고 가르치고 안내한 대로 자매들은 잘 따라와줬습니다. 이들의 모습에 수정 씨 부부는 더 긴 미래까지 내다보고 있다는데요.
얘들한테 다 양보를 해줄 거라고. 회사도 얘들한테 다 물려줄 거라고. 회사도 너네가 운영을 해. 신랑한테 언어만 배워. 경영을 하면은 이 회사도 너네한테 한 푼도 받지 않고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뭐 어디서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저 집 렌트 준 거 그 월세를 받아먹고 그냥 살려고 너네한테 내가 그러거든요. 언어만 회사를 열심히 배워. 배우면은 너네한테 그 회사 한 200만 불과 지금 시세가 얼마 가요. 언어만 배우면은 너네 이름을 다 했어. 너네가 우를 딛고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걸 좀 나는 진짜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감사하게.
든든한 후견인이 아니 가족이 됐습니다. 자신의 바람을 들어주는 남편이 없었다면 마음만 간절했을 일들.
이런 착한 사람 나한테 온 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경제적이 아니고요. 한번 축복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진짜 착하게 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동생들도 저는 그래. 열심히 살아. 5년만 버텨.
내 것을 조금 떼어주는 일도 마음이 없다면 쉽지 않은 세상. 그런데 말 그대로 사업체를 떼어주고 막내는 아예 호적에 올릴 생각입니다. 북한 사람인 우리가 미국 땅에서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수정 씨의 소망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미국에서 잘 정착을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성공하는 모습을 제 동생들로 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보여주고 싶어요. 북한 사람은 항상 쭈그리고 그리고 살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권수정 씨의 인터넷 소셜미디어에는 함께 살고 있는 자매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바닷가에서 그리고 푸른 초원 위에서 초록이 우거진 산등성이에서 함께한 시간들을 담았습니다. 수정 씨는 푸짐한 음식을 앞에 두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 태국에서 만난 자매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순간의 감동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편이 돼주고 배경이 돼주는 우리 가족. 오늘도 젊고 밝은 마음으로 또 한 장의 추억을 남깁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권수정 씨의 또 다른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또 지구촌 오늘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60년 9월 14일 석유수출국기구가 창설됩니다. 석유수출국기구는 원유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5대 석유 생산 수출국 대표들이 만든 것입니다. 1950년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대유전이 발견되자 갑자기 많은 양의 원유가 공급됐고 이에 따라 국제 석유 자본은 원유값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란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의 산유국들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1960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바그다드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석유수출국기구 OPEC이 결성된 것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카르텔인 석유수출국기구 OPEC의 정식 명칭은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입니다. 카르텔이란 기업들끼리 서로 너무 심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완화할 목적으로 동종 업체들 또는 비슷한 기업들이 일종의 담합을 하는 것입니다. 석유수출국기구 OPEC 회원국들은 적정한 가격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을 분석하면서 석유 생산을 늘릴지 줄일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따라 국제 유가도 좌지우지됩니다. 회원국 석유 에너지 장관들은 OPEC 생산량을 결정하기 위해 회동하며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엔 특별회의가 열리기도 합니다. 원유 증산이나 감산 결정은 회원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1982년 9월 14일 할리우드 배우에서 모로코 왕비가 된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그레이스 켈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막내딸 스테파니 공주와 함께 모나코 근교 별장에서 왕궁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운전 중 갑자기 발작 증상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통제력을 잃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운전 중 발생한 뇌졸중으로 높이 37m의 절벽으로 떨어져 딸 스테파니는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그레이스 켈리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다음 날인 1982년 9월 14일 52살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192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18살에 뉴욕에서 모델로 활동했으며 1953년 아프리카 케냐를 배경으로 한 영화 모간보에 출연해 골든글로브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4년 컨트리걸 영화 갈채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상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켈리는 1955년 프랑스 칸느 영화제에 참석합니다. 화보를 찍기 위해 그곳에서 가까운 모나코를 방문합니다. 이때 모나코의 통치자 레니에 3세가 켈리를 궁으로 초대합니다. 레니에 3세는 그때 32살,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레니에 3세는 12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했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고 결혼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그레이스 켈리는 왕비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1982년 9월 14일 교통사고로 영화 같은 삶을 마감합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카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들.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